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라. 십계명 시리즈 가운데 여섯 번째 시간 다섯 번째 계명을 다루고자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위치를 잠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개 계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대신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될 도리를 담은 계명이라면 5번부터 10번 마지막까지는 대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향하여 인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 관련된 그 계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적 의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해요. 제5계명은 창조주께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요. 이 부모라는 존재는 갓난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는요, 하나님이에요. 말을 걸어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잠재워주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늙어서 걷지 못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녀에게 도움을 받기를 그런 필요가 생긴 그 늙은 어미는 돌보아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이웃으로 가요. 일생 가운데 그 부모의 위치는 때로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근위로서 지도해야 되는 역할을 하다가 어떤 때는 그야말로 힘이 없이 늙은 상태로 봉양을 받아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로 참으로 희한한 신분과 지위가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자, 잠시 성경적 관점에서 이 부모의 위상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인생은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섭리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두 부부만 유일하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세요. 그 뒤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존재하게 된 과정이 독특하게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동침해야 되고 그리고 임신하고 출산하여서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생성되고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탄생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창조하는 대신에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한 인격의 탄생에 있어서 창조주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 13세기에 살았던 어떤 랍비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세 분이 협력하여 너를 창조했으니. 이렇게 부모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대리권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리자로서 섭리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보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존재적 역할로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은 죄로 인하여서 부모가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맡겼는데 많은 부모들이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하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대신에 자신만 챙기는 무책임한 부모 정말 많이 봅니다. 어떤 때는 함께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온전하게 성숙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사랑해주라고 부름을 받았던 부모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두고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그 가운데 있는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훌쩍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정서적인 그다란 공동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 부족이 늘 있는 그러한 것이죠. 대리자 역할로 세움을 받은 우리 부모가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대리자로서의 그 직임을 우리는 부실하게 수행합니다. 불완전하게 수행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공경하라 내 아버지를 그리고 내 어머니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가벳 엣 아비까 비 엣 임메까,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원 개념은 까베트라고 하는 이 명령형 동사는요, 무겁게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가볍게 대할 대상이 아니다. 부모 공경은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그 부모의 위상을 존중하여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 그 의미죠. 공경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멸시하고 경시하는 것인데, 가볍게 대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그림을 봅니다. 12세 살 난 딸아이가 이제 학교에 한 3시쯤 돼서 엄마가 차를 몰고 픽업할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엄마가 여기 있으면서 영어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키위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키위 엄마에게 몇 마디 말을 거는데 딸의 눈에 비친 엄마는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차에 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제발 키위 엄마들한테 접근해서 영어 좀 말하지 마. 내가 창피해 죽겠어.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할 때 엄마마다 반응이 다 다른데 그때 막 바로 쏘아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 씁쓸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지 알파벳 가르칠 때 얼마나 몇 번이나 수고하면서 틀리는 거 참아주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영어가 되게 했는데요. 무례한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데서 오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무겁게 여기라, 가볍게 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명령에 배치가 됩니다. 물론 공경하기 힘든 부모님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입장에서 공경하기 힘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부모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아오면서 자녀 양육과는 뭐 아주 다른 그 방치하다시피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부모라든지 어느 학대와 신체적인 그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쉽게 용서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이번 목요일 12일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52세 남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그의 아내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제목이 남편이 미성년 친딸을 2명을 성폭행했고 아내는 이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예요.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욕으로 들리겠습니까? 어떤 자녀는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 비교하고 차별당하면서 자랐어요. 부모의 어리석음에서 나온 허물과 죄악이 아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분노와 미움 가운데 계속 성장하는 거죠.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세요. 이것을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모르신단 말입니까? 주께서 이러한 정황을 전지하신 주님께서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십니다. 공경하라 내 아버지를 그리고 내 어머니를. 이때 흠을 많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용서는 선물 받을 자격 없는 대상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흠을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잠시 봐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조금 부드럽게, 어찌 보면은 좀 마일드하게 이해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죄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깨뜨리지 아니하고 지나간 것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죄악을 우리는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뒤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적인 진단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누구의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견디기 힘든 대상이었어.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었어.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께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용서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과하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공경받을 자격 없는 부모를 향해 용서의 손을 내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미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힘든 이 정서적인 감정적인 장벽이 있고 결코 용서하거나 용납하기 힘든 그런 관계 가운데 자라온 내가 부모를 보면서 공경받을 자격 없는 부모를 향해 용서의 손을 내밀고 정말 선물 주고 싶지 않은 그 대상에게 내가 미리 주님을 순종함으로 순종했을 때 선물을 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위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부착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단어 아시죠? 호주 원주민 언어예요. 이게 지금 뭐 한국어로도 그렇게 부메랑 이렇게 통용이 되는데, 부메랑이 어떤 겁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공중을 향해서 던지면 이게 픽픽픽 돌다가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자격 없는 부모를 향해서 이 용서의 손을 내밀 때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내게 부모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을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묶였던 쇠사슬이 끊기듯 영적 해방감이 먼저 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 구겨지고 더러워졌던 그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됨과 더불어서 범사가 풀리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말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것과 연관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2절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 뒤에 모세가 죽기 전 신명기 5장에 재설교를 한다라고 했죠. 앞에 가르침을 요약하듯이 다시 상기시키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책이 가진 성격이에요. 그게 5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다뤘던 십계명을 다시 다루는데 거기는 조금 보충된 그런 워딩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쉽지 않은 결단을 하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겠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되고 신약 교회에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강조한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2, 3절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자녀에게 행한 과거의 허물과 잘못들 없앨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으로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문서 작업할 때 그 문서 도구 가운데 되돌리기, 언두 기능을 아주 자주 이용합니다. 자판에 제일 왼쪽에 보통 그 컨트롤 키가 있고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컨트롤 키 누르고 단축키 사용하면 시간 세이브 되기 때문에 금지로 Z를 같이 누르면 앞에 내가 했던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게 언두 되돌리기 기능인데 내 인생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놓인 지금 현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뭐 내가 원해도 언두 키를 눌러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현재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나의 미래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행해진 악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두워진 그런 인생, 구겨진 그런 인생, 망치도록 허용할 것인가? 그 선택할 수 있어, 내게. 오늘.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무언가 나를 더럽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여전히 그 생각만 해도 움츠리게 만드는, 그래서 아프게 하는 것을 지속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십자가 은혜 가운데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내가 명령할 것인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공경받을 자격이 없는 부모를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 빛 가운데 공경할 수 있는 힘을 구하면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 영혼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너가 옳은 거야. 이렇게 부추길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생각으로 내 뇌리 가운데 계속 맴돌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입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를 실행하고 좀 더 나아가서 부모의 위치를 존중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삶이 쉬워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인생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짧게 전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 대신 이 적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머지 부분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힘을 써야 될까? 이 제5계명을 먼저 공경이 대상이 되는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파트가 제5계명 수혜자인 부모에게 주는 권면, 그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회중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미혼자도 있지만 자기가 공경의 대상이 되면서 또 누군가를 공경해야 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그 부모가 지금 돌아가신 분도 계신 가운데 공경의 대상이 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인 내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존중을 받을 만한 부모인가? 존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나? 자녀에게. 이것을 자주 질문해야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직분을 부여받은 것이거든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혈액형을 부여하고 DNA를 하나님이 구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골격을, 퍼스널리티를, 그 아이의 장점과 약점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하나님의 소유인 그 자식을 나에게 잠시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위탁하신 이 기간이 길어야 50년이에요. 아십니까? 이 기간 가운데 부모는 위탁을 받은 위임근위를 가지고 있지 최종근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위탁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 아이가 부모인 나를 공경하기가 쉬워져요.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또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할 것을 명령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할 것을 명령하세요. 우리 세대의 30대 젊은 아빠들은 성경적인 요구에 대해서 아마 앞에 세대가 한 무언가에 대한 반작용 같은데 저 느끼면요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을 선호해요. 성경을 정말 주님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읽어보면 문화적인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 어떤 티칭이나 가르침이나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할 것을 명령해요. 가르치는 것이 그 역할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앞 세대가 보여준 근위적인 모습 때문에 친구로 좋은 친구로 남으려고 하지만 그러면 이 아이가요 여러분이 커서 공경 안 해요. 사랑을 베풀기만 하고 친구로만 남아있고 그래서 훈계와 교훈이 빠져있으면 여러분은 공경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반드시 힘들지만 가르치는 역할, 훈련하는 역할, 훈계하고 교훈하는 그 역할 가운데 엄하게 때로는 엄하게 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아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앞세대의 전통적인 모습에서 엄하고 엄격하고 웃음 없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저런 아빠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친구로만 남아있는 것은요, 우리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탁된 자녀를 사랑과 더불어서 훈계하고 교훈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인 나를 공경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 부모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게 이 계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뜻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드릴 텐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공경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게감 있게 대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긴다, 이 말이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고 공경의 반대말이죠. 공경하다는 무게감 있게 대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쉽게 대하는가, 가볍게 대하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무게감 있게, 가치 있게 대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것, 젊다는 것, 이게 좋게 보여요. 외모가 잘생긴 게 좋게 보여요. 건강하고 얼굴이 팽팽한 게 좋게 보여요. 힘이 있고 소유가 많은 것이 좋게 보여요. 근데 늙은 의미는요, 지금 사회가 좋게 여기는 무게를 두는 이 가치에서 전부 다 이탈되어 있어요. 늙은 의미는 외모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전부 다 이탈되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희한하게 우리가 겸손해져요. 외모나 뭔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희한하게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는 나이가 들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가볍게 대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본능적인 트렌드 자체가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볍게 대하지 말라. 무게감 있는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부모가 얼굴이 상하고 병치레를 하고 물려줄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그를 가볍게 대하지 마라. 아프리카 속담에 코끼리는 그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세상에는 어머니를,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무례하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세상적인 이 흐름을, 트렌드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스릴 수가 있으면 진정한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에게 옛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예절 가르쳐야 돼, 예절 가르쳐야 돼,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요. 나이 든 사람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지나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다루고 지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볼까요? 너는 샘물이 앞에서 일어서고 논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국이 좋은 점이 참 많은데요. 한국 전철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좋은 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노약자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는 사람, 그 노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보상해 주세요. 제5계명과 관련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로서 무게감 있게, 무게감 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뭐 전자제품 사가지고 태블릿 샀는데 그 기능 잘 모르잖아요. 영어로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요청을 하죠. 딸이나 아들들에게. 아들, 딸 바쁜 가운데 자꾸 묻고 아까 물었던 거 또 묻고 그러면 이게 짜증을 내죠. 그때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 것. 그때 내 기저귀 갈 때 졸업하기까지 몇 번 엄마 아빠가 시도했을까? 내가 자전거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줄 때 몇 번 참아줬을까? 아, 이거 생각하면 조금 무례하게 말하는 대신 부모 존중하는 것이 쉬워져요. 이렇게 부모를 무례하게 대하는 대신 존중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복을 예약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에게 부모 공경은 첫 번째는 부모에게 공경의 말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움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한 어머니가 다섯 자녀를 기를 수 있어도 다섯 자녀가 한 어머니를 돌보지 못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한 살 때도 있을 것이고 13살 때도 있을 것이고 장가갈 나이, 장가간 후 이렇게 그 시즌이 각각 다르겠죠. 저는 자녀인 여러분들께서 이 시즌에 따라서 다른 공경의 모습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살에서 12살에 있을 때 지금 여기 없죠. 한 살에서 두 살 단계에 있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냥 부모가 말하면 듣는 거예요. Submission. 그게 순종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13살에서 결혼까지는 예의와 존중으로서 부모의 입장을 존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뒤에 부모 공경은요,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함으로써 공경합니다. 공경의 표현은 어릴 때는 순종을 통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공급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용을 줄여서라도, 다른 데 쓰는 비용을 줄여서라도 부모를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복을 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심지어 저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대신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못한다면 헌금을 중단하라고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챙기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찬양의 행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가서 2장 6절을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 이 개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 왼손, 사람의 목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역사, 오른손의 역사, 눈에 보이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이지 아니하는 왼손의 역사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늘을 만드셨으며 존재하기 이전에 물고기를 만드셨으며 존재하기 이전에 화초를 만드셨으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생물들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왼손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올 때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을 때까지 영적 눈이 열릴 때까지 내가 그 필요를 느끼지 아니할 때 아, 나 죄인인데 구원받아야 되겠네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나 라는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방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왼손의 역사예요.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 내가 왼손으로 한 그 수고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지금 부모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들 둘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딸 하나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아들, 딸, 그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밤에 일어나서 울 때 얼려주고 학교에 우산 갖다 주고 도시락 챙겨주고 한 이 모든 수고들 지금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100분의 1을 알까? 천분의 1을 알까? 만분의 1을 알까요? 왼손의 역사예요. 왼손의 역사. 희한하게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해준 어떤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 아들에 대해서 한 것은 기억이 생생해요. 어머니가 분명히 학교에 찾아온 것 같은데 그것은 기억이 안 나요. 우산 갖다 줬다고 하시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생생하게 기억이 이만큼 다 나거든요. 아무리 떠올려 봐도 기억이 안 나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계명을 봅니다. 우리는 내 부모가 내게 행한 것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모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우리가 자랄 때 그 부모가 행하신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섭섭한 것만 기억합니다. 잘못해 준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몸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옳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현장에 네가 없었다. 그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해다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왼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행했던 수고와 희생을 보는 눈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나가십시오.